오늘은 겸손의 힘이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특세에 이어서 겸손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야 되죠. 겸손의 몇 가지 유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지식, 문화, 실존 뭐 이런 어려운 말을 써봤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죠. 이건 이제 실존적 겸손이라 그래요. 놀라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권능 앞에, 믿지 않은 사람도 자연의 위대함 앞에 혹은 생명의 거대한 흐름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크기를 보면서 자기가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참 작아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겸손의 시작인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쓰던 겸손이 삶 속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겸손은 더욱더 분명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의 성품과 미덕이 되어서 겸손이 흘러나오는 삶으로 발전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세 번째 단계인데요. 미가서 6장 8절, 지난주에도 본 절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해주셨고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섰던 겸손을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삶, 우리의 행함 속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말해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의 모델 삼아서 그 모델을 따라서 겸손을 익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사실은 겸손의 옷을 입고 겸손이 우리의 미덕이 되고 성품이 되는 과정, 이미 특세 때 다루었던 과정인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이 본문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할 수 있는 집중력으로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죠. 이 빌립보서 2장 본문이 3절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무슨 말씀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경 피신 분들은 빌립보서 2장 5절, 지난 12월 달에도 다루었던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우리도 품으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자기를 낮춰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 중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 가셨다,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맥락 전에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거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이 본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이 낮게라는 말의 받침입니다. 받침 잘 주목해서 보시죠. 시옷 받침입니까? 지읒 받침입니까? 시옷 받침.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지읒이 연상이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겸손한 마음이 가졌을 때는 어떻다고요? 나보다 남을 어떻게? 높게 여기고. 더 위쪽이에요. 우리 말 발음이 정말 이 부분에 묘한 어휘 플레이를 만듭니다. 어휘 유희를 만들어요. 낮게, 지읒 받침이면 나보다 낮은 것이고요. 시옷 받침이면 나보다 높은 것인데 발음상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꼭 말씀을 들으면서 남겨둬야 될 영적인 지식이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라는 사실. 남을 나보다 더 좋게, 높게, 낮게 여기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이 모습의 힘쓰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가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더 낫다, 시옷받침 낫다 하시는 분 몇 명 정도 꼽을 수 있으세요? 별로 없는 분도 꽤 되시죠? 별로 없으신 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훌륭하셔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시옷받침으로 낮게 여기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종종 지읒받침으로 상대를 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주변에 여러분보다 낮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다수는 시옷받침보다는 지읒받침이 많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훌륭하냐? 꼭 그렇지도 않은데.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교훈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죄성을 콕 집어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토리 키재기 문화 가운데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도토리 키재기 뭔지 아시죠? 조그만한 도토리가 키 재면서 내가 조금 크다, 0.01mm 크다 뭐 이러면서 찰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우리가 다 도토리 정도도 안 되는데 키재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아무개보다 잘났어. 내가 성적이 좋아. 연봉이 많아. 그래도 인물하면 나지. 아,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안 돼도 목소리는 내가 커. 그러면서 키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낫다는 걸 보이지 않으면 반대로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임으로 내가 더 우수해 보이는 이런 도토리 키재기 문화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문화 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 시옷받침이에요. 시옷받침. 한 번 더 반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 문화 없이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눈여겨볼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시고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시옷받침 낮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고요. 이게 객관적인 정량평가가 아니에요. 어떤 판단 기준을 해가지고 위에 시옷받침이냐 지읒받침이냐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여기라는 거. 여기라는 명령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 여기라는 말을 쓴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 1장 12절입니다. 성경 찾으실 분 찾으셔도 좋고요. 저는 읽기 시작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겨. 바울이 자기가 충성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해요. 충성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충성의 기준에 만족된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충성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그 값에 맞도록 나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생활 윤리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은 사람으로 여겨보라는 거예요. 여겨보라. 그러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지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구나. 있을 수도 있구나. 내가 낫다고 여겨줘야지 그때 정말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되는구나.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겸손에 관한 기본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눌 때 겸손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섬으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자기객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나를 과대평가하려는 마음을 지워버리고 또 나를 비하하려는 이 약한 이런 마음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아는 나에게 딱 알맞는 옷을 입는 게 겸손의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셨죠? 동의 되셨습니다. 겸손은 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겨줄 때 나의 인격과 나의 삶도 격상되어진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이유,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이 말씀 관점에서 유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은요, 정말 우리가 겸손을 익혀가려면 관계적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관계적 겸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하다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호구리 중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이런 분 계실까요? 그런 생각 한두 번은 해보셨을까요? 그런데 세상에 나 혼자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혹 내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 가지 기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뭐 또 지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있는 것 좀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혼자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게 관계적 겸손입니다. 제가요, 담임 목사지만 충영교회 성도님들을 혼자 목양할 수 있나요? 절대로 안 돼요. 부교육자들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장로님들이 도와주셔야 가능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 성도님들이 삶의 도전을 받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혼자 설교한다고 될까요? 찬양대가 있어야 돼요. 안내하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주최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 살거나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관계적 겸손입니다. 나는 혼자 설 수 없다. 나는 혼자 살 수 없다. 상호 의존적이다. 이게 관계적 겸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아, 저분이 정말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 저분이 꼭 필요한,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관계적 겸손의 시작인데 관계적 겸손을 잘 가지려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잘 갖게 되면요, 그 사람과의 이 관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죠. 교만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저도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겸손이 싹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에 교만이 찾아들기 전에 딴 게 먼저 찾아드는 것 같아요. 불안이 찾아드는 것 같아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불안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 불안을 이기는 방법, 그 불안을 이기는 방법에 겸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정말 내가 누구인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객관화된 자신이 객관화된 나 자신을 주 앞에 세운다면 불안이 없어질 겁니다. 염려도 없어질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옆에 있는 경쟁자가 아니라 저 사람의 존재 앞에 내가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지적인 영역의 겸손이라는 건 이런 거죠.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도 아무리 많은 걸 터득한 사람도 아무리 IQ가 좋은 사람도 이 세상에 놀라운 지식의 세계 앞에 들어가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적은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부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내가 꽤 전문성이 있어도요 정말 저 사람은 천재적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겸손이 되어질 때 정말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주 안에서 또 여러분이 삶을 사는 자리 안에서 많은 성장이 있으시기를 주의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배움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주변 사람들 앞에 그 사람에게 나보다 나은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배울 점이 꼭 있다는 사실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직장에서 왕성하게 일하시는 우리 세대들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직장에서 왕성하게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창의력에도 한계가 나타나고요. 전문적 지식에도 한계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돌파하라고요? 재교육받는 것도 필요하겠죠. 다른 어떤 특별한 분에게 사사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원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익혀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겸손을 한번 익혀보시면 그때부터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명이 뭡니까? 돌파력이. 저는 총명을 돌파력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 지적 한계가 많이 있어요. 지적 가다 보면 꽉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일로 가도 안 되고 절로 가도 안 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돌파하는 힘이 총명이에요. 이 총명은 교만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겸손한 사람에게 줍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 말씀, 다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피드백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피드백을 거절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고 그래요. 책 한 권 보여드릴게요. 트렌드 모니터 2024년인데 이건 작년 초반에 나온 책이에요. 이제 올해도 아마 나오겠죠. 이제 한 봄쯤 되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데 우리 한국인 작가 네 분이, 이제 이 학자 네 분이 쓰신 건데 2024년도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사회 현상에 관해서 이렇게 분석한 책입니다. 뭐 이 책은 여러분 사서 읽을 책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라면 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메인 포인트입니다. 이 책의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시대가 피드백 받기를 거절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피드백 받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 저자는 첫째, 어른이 주변에서 없어졌대요. 나이든 분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어른이 없어졌대요. 물어보고 조언할 선배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가 없어졌대요.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주고 내가 잘못됐을 때 나에게 제동을 걸어줄 친구가 없어졌대요. 세 번째는 동료, 진정한 동료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 시대의 피드백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저는 이 시대의 피드백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겸손을 잃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그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사랑 어린 피드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사회도 문제지만 어른이 실종되고 친구가 실종되고 동료가 실종된 사회도 문제지만 나도 문제인 겁니다. 내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남을 나보다 지읒받침 낮게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을 받는 게 거추장스러운 거죠. 그거 해줄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함은요, 힘이 있습니다. 겸손함은요, 나를 발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주변을 가꾸는 힘이 있습니다. 겸손에 힘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무엇과 무용으로 무엇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함이 있었을 때 첫째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때 관계적 수용성이 생기고 지적 폭발력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삶 속에 다툼과 허용이 제거돼야 겸손함이 진짜 발휘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툼을 영어 번역, 원어가 있죠? 원어는 원어, 이 원어를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적지 않은 영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selfish, 이기적인 거죠. ambition, 어떤 이게 뭐 추구하는 바 바라는, 나쁜 건 아니죠. ambition이라는 말은. 그런데 selfish, 이기적인 야망?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할 때 생기는 거라는 사실이죠. 허영은 뭡니까? 허영? 허영은 그냥 자기 부풀림으로 꽉 채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허영을 쭉 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의 검이 혹시라도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날카롭게 다가간다면 나의 허영된 부분을 발견하고 허영을 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참 허영이 우리한테 채워지길 참 많이 채워져요. 다툼 우리에게 종종 있어요. 다툼이라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게 다툼입니다. 자, 이게 성경의 빌립보서에서 예를 찾아볼게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에 바울이 로마의 이런 감금 상태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감금이 되자 바울과 적대 관계의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이제부터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의 동기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내 경쟁자가 안 되는 모습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다툼이나 허영은 잘못하면 동기부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기는 옳지 않은 동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이 우리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함이 동기라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어떤 걸 하는 힘이 겸손함에서 일어난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데 겸손함은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힘, 겸손의 힘을 가진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진실한 것만 오래갑니다. 아멘이시죠? 진실한 것만 오래가요. 진실하지 않은 것은 가다가 끝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신나서 복음을 전도하던 사람이 오래갔겠습니까? 오래 안 갔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든 복음만 선포되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어쩌면 바울도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선포하는 복음은 힘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그렇지만 그의 겸손함은 그런 상대들을 수용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 철학자 중에 에픽테토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누가 너를 비난하거든 변명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무고하게 비난해도 변명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의가 되세요?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철학가의 다음 얘기에 귀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변명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의 다른 잘못을 더 알지 못한 것을 감사하라. 겸손과 감사는 굉장히 친해요. 겸손하면 감사를 더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감사 잘할 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충현 가족들 중에 감사를 신앙의 으뜸으로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종종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감사가 채워지는, 점점 더 채워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감사는 겸손하고 굉장히 붙어 다닙니다. 겸손할수록 감사를 더 잘합니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겸손해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겸손해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에 힘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손편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의 손편지. 저도 가끔 받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감사의 손편지 따뜻하게 받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받는 저도 좋은데요, 이 실험을 해본 결과 손편지, 감사 손편지 자주 쓰는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다는 게 실험 결과로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동의가 돼요, 그 결과. 제가 해보지도 않았지만, 그 결과를 제가, 그 시험을 제가 해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냥 동의가 됩니다. 이건 거의 원칙이에요. 용서도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용서도 잘해요. 용서가 잘 안 되면요, 아내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구나. 뒤웃받침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시옷받침 낮게 여길 때는 용서도 잘 되고요. 사람이 관대해집니다. 그래서 겸손은 힘이 있는 이유가 그냥 겸손이 하나의 겸양과 같은 미덕일 뿐만 아니라 성도를 성도답게 살아가는 엄청난 성숙과 성화의 힘이 겸손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절 봐주시죠.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겸손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겸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툼과 허영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만 돌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도 돌보는 나를 넘어서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 제한된 삶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자주 이 일을 점검하기를 소망하는 게 이 시대의 문화는 자꾸 우리를 작게 만들어요. 생각을 좁게 만들고요. 꿈도 적게 만들고요. 행동 반경도 계속 좁은 틀에 잡아놓고요. 계속 작게 제한시키는 게 이 시대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자유가 많은 것 같고요. 정보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그것을 다시 확장시키는 일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겸손을 우리 마음속에 좀 깊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이란 말이 워낙 이렇게 얌전한 말이라 오늘 마지막 말씀은 겸손의 혁명을 일으켜보면 어떨까? 겸손과 혁명을 한번 짝해봤습니다. 저는 자금의 이런 우리 시대에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그래서 적대시하는 이 사회에도 얼마 안 있으면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시기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겸손으로 앞으로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내 마음을 가꿉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가꿉니다. 교회를 가꾸죠. 나아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가꿉니다. 그래서 이 사회와 나라도 가꿀 수 있는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겸손의 힘을 소유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으로 시작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고 이 사회를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